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최초의 총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인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젠다는 총회 어젠다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필수적인가 하는 그런 의제로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논쟁한 그 결과로서 결정한 그 내용을 교회가 우리 교회의 결정으로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회의의 모습, 또 결정하는 모습, 그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 또 그것이 전파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우리가 배우고 잘 담아서 또 어제 우리 함께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 교회 모든 뭐 작은 순모임에서 뭐 야유회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또 모든 모임과 모든 회의와 또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재직회와 공동회와 함께 모이는 모든 회의들의 또 중요한 그런 방향성과 또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중요한 그 회의의 그 올바른 결정을 향한 물꼬를 트는 좋은 의견들이 이제 개진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간에 뭐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신 섭리적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대표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그 가정에 모인 온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의 샘플 같은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좀 놀라운 그 환상, 베드로가 평생 먹은 적이 없었고 먹을 계획도 전혀 없는 그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잡아 먹으라 하시고 못 먹겠다 하고 그것이 세 번 반복되더니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진 그 사건, 베드로가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생생한 간증으로 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택한 백성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환상입니다. 베드로의 이 환상의 간증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혀 생뚱맞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일치하는구나. 오늘 본문에 일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 그 예언과 일치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베드로의 이 환상을 컨펌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 포로로 회복된 것은 포로에서 남은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그 본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선명한 두 가지의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그 큰 이 두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속사의 그 상징적인 두 이제 실제적인 역사이며 또 신학적인 상징이 되는 두 사건인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야기뿐 아니라 그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과 또 바다가 열리고 구원받는 이 사건 가운데 많은 이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기록에 있고 우리가 또 신학자들의 그런 서포트를 받아서 또 이해하는 바대로 갈렙도, 그니스 사람 갈렙도 이제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이 출 바벨론 사건도 70년 동안 있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회복되면서 그 문 나라들, 열방들,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출 바벨론에도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제 열방이 그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과 사역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과 율법도, 시내산의 언약도, 그 시내산 언약을 20장에 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의 사명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또 모세의 그 사역도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거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우리만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열방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제 그런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란 것은 사도행전 때 와서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신학이 컨펌하고 증언하고 있는 바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베드로의 그 간증이 이것을 함께 일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고보가 의견을 종합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본래 율법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로 편입이 되어서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고 어느 누구나 오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준 없이 들어오면, 들어와서 아무 기준도 없으면 교회가 또 관계들이, 신앙이, 공동체가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정도의 수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말은 우상의 제단에 받쳐진 그 음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시장으로 그 고기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 나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더러워진 고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아주 저렴하고 아주 풍성하고 아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사기 너무 좋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또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말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것은 먹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면 좋겠다. 음행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시대마다 개인마다 다 달랐을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음행이다라고 했던 것이 죄이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그것은 음행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취향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법조항에서도 빼고 이런 일이 우리 당대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것은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뭐 세계 명작 뭐 동화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그쪽에 보면 그 우리 신들이 이름이 그냥 신들인데 신들이 하고 있는 게 뭐 로맨스로 보기에는 좀 추적 보이는 그런 아주 뭐 예 신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음행이 음행의 카테고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음행이다 라는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건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좀 절제하고 그 기준을 같이 좀 잘 맞추지 않으면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부대끼는 부분이 있겠다. 우리는 모자를 쓰고 올 건가, 힙합 바지를 입을 건가, 바지를 좀 내려 입을 건가, 올려 입을 건가. 어른들은 올려 입고 애들은 내려 입잖아요. 그 중간쯤이면 좋을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예. 발목 양말을 신으면은 양말을 안 신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양말을 안 신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발목 양말이, 이게 앵클 밑에 이렇게 있는 양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말 또 보여주고, 막. 그런 거 가지고는 안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꼭 중요한 네 가지 정도는 지키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스피릿을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고 서로 우리가 함께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한 네 가지 정도에는 함께 이렇게 합의를 하되 다른 부분은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이런 방향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잘 배우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야고보가 네 개를 개인적 의견으로 내니까 그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야고보의 견해를 온 교회의 견해로 수용을 합니다. 야고보의 카리스마에 눌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권위에 순복하는 좋은 교회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의장이 종합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교회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이런 문화가 여기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치열한 논쟁과 또 그에 대한 의견의 개진과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로 우리가 또 합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작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사도행전의 기적적인 역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치열해 보이는 때로 엎치락 뒤치락해 보이는 이런 회의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걸 이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제 13장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읽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너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고 안디옥 교회가 되어 있으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다양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한국에 말하자면 한국의 뭐 대구의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왜냐면 출신 지역이 다양하고 미국에 온 횟수의 차이에 따라서 생활과 생각과 스타일이 다양하죠. 예, 교단과 교파와 또 자라온 어떤 신학적 배경도 되게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안디옥 교회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이민교회 가운데서는 이것이 제일 잘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 이름을 얘기했는데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구성원 멤버들의 되게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다양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나 회사 뭐 요런 데가 어떤 기준을 딱 통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모을 수 있죠. 뭐 미국의 이제 대학교 입학 시스템은 한국하고 되게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뽑을 때부터 자기 학교 스타일 같은 애들을 뽑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떤 애를 보면 아 얘는 이런 학교 스타일인 것 같다. 뭐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는 옛날에 배치표 딱 놓고 점수 쫙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점수가 이 라인이면 5만 학교가 거기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학교 중에 무슨 과 아마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서로 다른 것이 이제 교회는 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 본질이고 다양함이 교회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들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교회는 그래서 용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회자가 모일 회자인데 안 모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랑 맞는 사람만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납하는 공동체이고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 서로 받아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공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날에 또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로서 서로 함께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하나 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이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용납하고 내어주고 또 함께 같은 또 무대에서 일치하며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그런 진리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하나 되고 합의하고, 문화에 대한 것, 또 이 그릇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함께 이 문화와 세대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성을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와라스 선교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또 많은 팀들이 출발하고, 또 우리 교회 팀뿐 아니라 또 휴스턴 언덕교회와 또 스페인의 교회와 또 현지의 교회들,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 되어 잘 하나님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맡겨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 그 민족, 하나님 그 백성들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데, 섬기는 또 우리 팀원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치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힘써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또 문화의 그릇을 또 다양성을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삼터와 일터에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